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흔히 이 말씀을 제자 훈련의 핵심 구절로 많은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고요. 또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디모데에게 배움을 받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속에 복음 전파의 4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세대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디모데는 2세대가 되는 것이고요. 또 디모데가 다른 사람 가르칠 때 그 사람 3세대가 되는 것이고 또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면 그들이 4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속에 복음 전파의 제자 훈련의 4 generation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제자 훈련의 모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일꾼을, 하나님의 일꾼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고하는 농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좋은 일꾼은 수고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농부와 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좋은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대충이 아니고 정말 성심을 다해서 그 맡은 직분에 대해서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 가필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늘 주장하는 것이 10분의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이 가필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참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보다 수학을 더 잘하는 수학의 천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루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불을 끄는데 봤더니 그 친구가 여전히 그 친구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봤더니 10분 후에 불이 꺼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아, 저 친구가 나보다 성적이 좋은 것은 나보다 10분 더 노력을 하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필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친구 방에 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를 보고 불이 꺼지면 어땠을까요? 자기가 껐을까요? 10분 더 공부를 하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를 이기고 이 가필드가 1등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필드는 그때를 떠올리면서 성공의 열쇠는 10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10분을 더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10분의 투자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농부와 같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어쩌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두 번째로 좋은 운동선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그 룰을 지켜야지 룰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스포츠맨십이라는 말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운동선수는 매너가 좋아야 되고 그 룰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특출하게 잘해도 룰을 벗어나게 되면, 올림픽에 가서 1등을 한다 할지라도 금메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금지 약물을 먹었다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메달 박탈을 당하죠. 그러니까 경기하는 사람은 법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에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할아버지가 길에 앉아서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지나가던 청년이, 할아버지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그랬더니, 아, 이 책 우리 할머니 읽던 책인데 우리 할머니 책을 너무 좋아했어. 정말 예쁜 마누라였는데 고생만 하다가 10년 전에 먼저 갔지. 그래서 나는 아내가 간 이후부터 이 책을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다네. 왜냐하면 우리 마누라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니까. 청년이 그러세요 할머니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길을 가는데요. 할아버지가 뒤에서 불러요. 이복의 젊은이. 그런데 와서 이 책에 도대체 뭐라고 쓰여 있는지 좀 읽어주게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글을 몰라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책을 들고 있지만은 글을 모르니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10년, 20년, 30년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도 도대체 이 성경 속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어쩌면 이 할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 여정의 나침반입니다. 모든 삶과 신앙생활의 방향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로 바울은 좋은 군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군사일까?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3절에 보시면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군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방해를 자꾸 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수도 없는 고난을 겪죠. 스데반 집사도 집사지만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좋은 군사는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좋은 군사는 그러니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이런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군대 가서 군인들이 군사가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요? 그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돌격 앞으로 그럼 가야 되죠. 아이고 저는요 가기 싫은데요 내일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작은 도성을 치기 위해서 작은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갔어요. 가서 그 왕에게 내가 와서 항복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 왕이 보니까 아무리 알렉산더 장군이지만은 근데 그 군사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 정도 같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요. 항복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그 왕 앞에서 군사들을 집결을 하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행진을 명령을 합니다. 돌격 앞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에 낭떠러지가 있지만 그 군사들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몇 사람씩 앞에서 떨어집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이 아하, 규모는 적지만은 낭떠러지에 돌격 앞으로 한다고 해서 가는 저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항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군사라고 하는 거죠.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골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첫째는 일꾼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에 보면 휘페레타스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노예라는 말인데요. 이 노예라는 말은 다른 단어도 있어요. 둘로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예를 말할 때 둘로서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노예 중에서도 상노예를 말합니다. 항해를 할 때 차 배 밑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렇게 노를 젓는 배가 갈 수 있도록 밑에서 일하는 그런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일하는 가장 낮은 노예를 휘페레타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일하는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일꾼이다. 일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노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종이 되었던 청지기가 되었던 해야 되는 것은 뭐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충성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게 신실한 건 아니잖아요.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하는요 성 토마스 교회에서 주일마다 교회 반주자로 찬양대를 섬겼습니다. 그때 찬양을 부를 곡들을 이분이 많이 작곡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의 그 곡들이 출판되지는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작곡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주 열심히 그 찬양대 반주자로서 곡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만들었던 그 모든 작곡 노래들이 바하의 음악 세계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하가 만든 265개의 오르간곡,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265개, 합창곡 263개, 피아노곡 162개, 그 외에 뭐 수백 개의 곡들을 주일마다 꾸준히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바하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 바하의 명성과 부를 가져다주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게 봉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로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충성할 충자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충성할 충자 어떻게 써죠? 위에 가운데 중과 그리고 밑에 뭐가 나오죠? 마음심이 합쳐서 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자 풀이만 보더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충자를 설명하기를 위에 입구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을 그래서 입과 마음을 못으로 탁 박아가지고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 맡은 직분에 대해서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11절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를 하죠. 첫째는 반포자라고 합니다. 반포자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하죠. 사도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사라고 하죠. 교사는 뭐였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반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각자 맡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또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또 어떤 사람은 집사로서, 권사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죠? 충성입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단이 어떻게 되죠? 무슨 교단입니까? 우리 교회가 CRC. CRC 뜻이 뭔지 아세요? C 중에 C, R 중에 R.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재미있게 하려고 그런 말이지만은 이 C 중에 C, R 중에 R이라는 것은 아주 엑기스라는 이야기죠.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은 우리 CRC 교단은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죠. 사실 CRC는 Christian Reformed Church, 예, Christian Reformed Church의 앞자를 따서 CRC 교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은요, 우리 한인 교단이 아니라 미국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요, CRC에서는 목사를 다른 말로 말씀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Minister of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이 바로 목사,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라고 우리 CRC에서는 목사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교회 운영은 누구 하느냐? 교회 운영은 카운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CRC 교단에 몸을 담은 것은 참 오래됐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1996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CRC 교단의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26년이니까 30년이 됐네요.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우리 CRC 교단의 한인 목사님도 우리 교회가 한 120개 되거든요. 현재 사역하고 있는 현역 중에서는 제가 최고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보다 빨리 교단 가입한 분이 이렇게 보니까 뭐 한둘밖에 없어요. 현역으로 담임 목사를 하는 목사들 중에서는 거의 아마 고참이 된 것 같아요. CRC 교단의 목사가 되는 것은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처음에 학장이 누구냐면 우리 교단의 신학교, 칼빈 신학교, 우리 미시간에 있습니다. 칼빈 데올로지컬 세미나리, 그 칼빈 신학교에 오랫동안 학장을 했던 잔 크로민가 박사님이 이제 신학교 교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희한 목사님이 학장이 되셨고, 그리고 교수님들 가운데서 우리 칼빈 신학교에서 파송된 매 학기마다 한두 분씩 파송이 돼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 크로민가 교수님이라든지 뭐 조셉 통 교수라든지 뭐 여러 분들의 그 CRC 교단의 신학교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CRC 교단에 들어온 건 물론 아닙니다. 5년 공부하고 나서 첫 담임 목사지로 목회로 갔던 교회가 바로 우리 CRC 교회였어요. 그래서 1996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CRC 교회 목사가 됐는데요. 그 CRC 교회 가입하는 것이 쉽진 않았어요. 우리 한국에서 공부한 거하고 미국 교단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단 가입을 할 때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신학 점검을 하고, 그리고 교단의 교리를 점검을 하고, 교단의 정치 팔러시를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신학과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것도 다 확인을 해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노회에 와서 목사님들 앞에서, 미국 목사님들 앞에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플로어라고 하죠.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다 질문을 해요. 뭐 가정생활은 어떻고 뭐 신학적인 것도 다 질문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답변을 해서 패스가 돼야 됩니다. 구두시험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냐면은 미국의 심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심리의 그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인지. 그러니까 좀 뭐 이상한 사람이 오면은 교단에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리 테스트를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 증명이 들어가고 또 건강검진 그걸 다 가져오라 그래요. 건강검진 건강에 문제가 없는가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단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교단의 시험에 합격해야 우리 CRC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있었죠. 요즘도 아마 이런 과정이 뭐 옛날보다는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교단이 있기 때문에 이 CRC 교단의 목사가 되는 것은 뭐 얼렁뚱땅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CRC라고 하는 Christian Reformed Church는요, 우리 장로교회와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장로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당회를 이루잖아요. 그럼 그 당회에서 교회를 다 이끌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CRC는 목사와 그러니까 CRC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CRC에 가입한 목사와 그리고 CRC의 교회에서 안수받은 장로님과 CRC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받은 집사님 그렇게 해서 카운슬이 조직이 되죠. 우리 CRC의 그 팔러시는요, 그 치료기관이 딱 세 개입니다. 개교회 카운슬 그리고 노회 크레시스라고 하죠. 그리고 총회는 시노드라고 합니다. 카운슬과 크레시스와 이 시노드가 교회와 교단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RC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단의 헌법을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CRC에 가입한 지가 38년 됐습니다. 1988년도에 가입을 했으니까 38년이 됐고 저는 3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CRC 맨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LA 있을 때는 거기에서 우리 CRC 교단에 한 임원 한 10년 했었고요. 또 크레시스에서 서기로서 우리 CRC 교단은 노회 가면은 스테이트 클럭이 모든 행정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좀 사역도 좀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CRC라고 한다면 우리 CRC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카운슬을 존대해야 되고 카운슬의 운영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목사는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는 카운슬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각자 맡은 대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이 교인들과 인사를 하는데 오랜만에 한 청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 악수를 하면서 젊은 우리 교회 좋은 군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네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아유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가 됐어요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그 청년이 1년에 한 두 번쯤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째서 자네는 부활절 때하고 이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 나오는가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저는 하나님의 비밀군대 비밀요원이기 때문에 특수군인이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여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는 비밀요원이 아닙니다. 열심히 맡은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군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첫째는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뭐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또 내 안에 죄의 법이 있구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내 영혼은 죽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귀와 싸워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꾸 방해를 해서 하나님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한 왕이 그 나라의 똑똑한 현자 학자 세 사람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일까 물어봤어요. 첫 번째 사람은 왕이여 뭐니뭐니 해도 나이 들어서 가난한 것이 괴롭습니다. 젊었을 때는 좀 가난하고 고생해도 괜찮지만 나이 들어서 가난한 것은 이건 참 고통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학자는 현자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리밋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한계를 느끼는 것 자체가 정말 괴롭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선행을 하지 못한 채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살아가면서 좋은 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이게 참 비참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왕이 자네 말이 참 옳다라고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어쩌면 설립자라고 하는 종교 개혁을 했던 칼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신학이 칼빈 신학 아닙니까? 이 칼빈은 세상을 떠날 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25번이나 외우고 죽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주님을 위해서 군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장차 받을 하나님의 상급은 무궁무진하다. 그 고백을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교회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